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좋지 않은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안티크리스천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 동지나 목적에서 순수한 면이 없다고 보여지죠.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슬픈 현상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예수쟁이 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말을 듣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차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비방조로 한 말이지만 오히려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서 듣기에 그렇게 거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서 꿈이라는 뜻입니다. 꿈. 또 비슷한 말은 전문가, 프로라는 뜻입니다. 정이라는 말은. 소나 돼지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을 가르쳐서 백정이라고 그랬죠. 백정이. 네. 털을 뽑고 가지를 벗겨서 빨갛게 만들어내는 그 백정이, 예, 도살 전문가를 백정이라고 그랬죠. 정이, 백정이. 도살 전문가. 좀 안 좋은 말이지만은 노름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도박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도박의 그, 뭐라 그럽니까? 도박쟁이를 뭐라 그러죠? 이 비아냥거림과 저속한 표현으로 무시하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혁자들을 따라서 교회를 흉성한 교인들에게 붙인 이름이 있죠. 그때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냐면 레지스탄스라는 말인데 불어로는 레지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뭡니까? 대목군. 반동분자라는 뜻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고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아주 심한 욕설이고 해무스러운 집단으로 생각하는 안티들, 즉 반기독교와 이방 종교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이 비난의 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이런 비난과 욕설을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06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발표에 따르면 다른 종교와 교단은 성장했는데 개신교만큼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모범적이지 못하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이미지가 없고 교인들도 문문자다운 삶이 없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적 기관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신앙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살펴보면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예수의 삶을 사람들은 많아요. 감동을 주는 희생 봉사와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 열심뿐만이 아니라 사회 봉사와 자선 활동하는 삶을 보면 타 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꾸 묻혀가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 교회 사이에서 남을 만한 급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장로교, 순복음교회, 감리교 등 세계 최대의 메가처치들이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자랑하면 하죠.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기도회는 기독교의 운동력이 없고 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에너지가 되어왔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전도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또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교회에 자극을 주어왔던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앞에서 모두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서는 10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주택조사, 인구조사, 그리고 종교조사를 10년마다 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2006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10년이 흐른 지난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개신교회가 한국 최대 종교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7.6%가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자 수를 기준,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기준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인구만으로도 불교와 카톨릭을 제치고 단일 종교로서는 최대 규모의 종교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한국 리서치 조사 기준 전체 인구의 종교인 비율이 49%. 전체 한국 인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49%인데, 그리고 절반은 종교를 안 가졌다는 거, 절반 정도 종교를 했다. 49%니까. 그 중에서 49%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31%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개신교, 불교, 카톨릭 순으로 한국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셈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한국 사회는 그래도 개신교를 좋게 평가하고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은 흉악한 지적입니다. 정말 바른 지적이죠. 영적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할 수 없고 언제나 잘못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고 방대해져서 악인의 깨를 따르기 때문에 폐망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몇몇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대의 얼룩이에 씌어져서 날마다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드는 혼란한 나라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꼭 미친 사람같이 날뛰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삶이 절망적이고 아주 불쾌한 삶의 터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진단과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늘 아래에서 최고라고 생각 자기 생각이 최고로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중립시키려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해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간이 배밖에 나와 있어.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음을 한탄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맹세되어 선두구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호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리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필 뒤입니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부렸으니 나도 너를 부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경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대낮에 넘어진대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의미를 묘합니다. 폐망과 정기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곧 성령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쓴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빛같이 어김이 없는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보면 나는 이별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므로 망해가는 모습을 형적으로 경고하면서 우리가 영어로 알자 힘써 영어로 알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기독교가 믿는 신앙 역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 내용의 3분의 1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의 가르침이 어떠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리에 대해서 자주 많이 그런 힘써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희소합니다. 이상한 시대를 맞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도박판에서 행하고 있는 고스톱이 벌써 이어지는 세속화되고 타락된 종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모여요. 세상에 그게 기독교지. 지금 대형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의 주례를 살펴보면요, 순수 복음의 자취를 감추고 일본적인 태세술에 대한 가르침,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유교 사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 설계의 주류를 이루는 곤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가르침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필요와 윤리 도덕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특별히 성령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있다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인간성의 방탕한 법, 예배의 경박함, 신성 모독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경로는 메말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은 정말 안타까웠어. 정말 안타까워. 가슴이 아프고요. 우울한 마음과 그리고 회의를 느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사회생활, 삶의 터전에서 승리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종합 선물로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보면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괴리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괴리함으로 증거로 삼을 것이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거다.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거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시대 중에 한 싹은 예수입니다. 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며 이세의 주기에서 한 쌍이 났더라고 했는데요. 이세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의 후손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이하고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세의 주기와 그 뿌리가 암시하고 계시하는 뜻이 뭘까요? 이세의 주기와 그 뿌리가 무슨 가지가 늘어져 있는 넘넘하고 탄탄하고 아주 최상의 나무가 아니라 아주 비싼 나무가 아니라 앙상하게 내 말은 죽음 같은 줄기에서 한 쌍이 나왔거든. 또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죽은 것 같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최선의 가장 고귀한 열매를 맺어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세의 가정이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이세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가문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 비천한 가정에서 이세의 아들 중 한 가지에서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사회, 메시아의 사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거룩한 신과들이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것을 예표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회를 감당함으로 맺을 구원의 열매를 위한 능력의 조건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로서 성령이 충만 임재한 것. 성령이 충만 임재하고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견인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괴리하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함까지 정확히 완벽하게 가려내고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성령님이라. 여러분이 범죄하고 그것을 덮고 뭐 감춘다고 사람 목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감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계시적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에게도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의 영, 이 메시아에게 임재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임재할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교수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성령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일곱 가지 사역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성령의 완벽한 선물 시크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공짜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괴멸심, 온전한 심판에서의 승리. 이 일곱 가지의 승리의 능력을 주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이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면에서 성령 인생을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실수 없이 실패함 없이 범죄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23장에 보면요, 방치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왜 율법책을 잊어버렸느냐? 우상숭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상숭배하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꼭 우리 민족성과 비슷해요. 조금만 먹고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경책 어디 갖다 놓냐면 교과서 뒤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뿌려진 율법책을요 성경 구석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읽어주는데요, 그 요시아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눈물 흘리고요 통에 자복하면 회개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도록 지시를 해요. 왕권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11장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회개의 표시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왕복을 확 찢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눈물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나라의 모든 우상 종교를 없애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대대적으로 종교 기도를 신실하는 자가 요시아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놀라. 우리 조상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주목하며 하십니다. 그리고 왕하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아멘 하니라.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윤리를 지켜 이 세에 들어간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아 왕 이전의 이스라엘 나라가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상 한마디로 이 한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장 7절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그냥 자기들이 사는 마을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이 예배당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것도 몸을 파는 남창의 집이 있고 몸을 파는 영혼이 있었다는. 그 영혼들은 뭘 하느냐? 아세라를 위해 희단을 짜는 주소더라. 우상숭배 물건을 영혼들이 어디서 잡다고?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얼마나 의문을 타박했느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증수를 내리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적해 준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는 남창의 침을 흘고 그곳 여인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해서 희경을 만드는 그 처소를 다 흐렸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하는 정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앱니다. 4절 6절에 보세요. 4절 6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숨쉬기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숨겨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레헴으로 가져가게 하고 여전히 유다왕도에 세워서 유다왕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당들에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전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면에 묘실에 뿌렸다. 그 이 요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그리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심령이 임하시면 우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리였던 우상은 뭐예요? 모래, 돈입니까? 직장의 길입니까? 그게 그것입니까? 우상은 아닙니까? 모든 우상을 깨달으시고 부수진 우상을 깨닫고 회개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략적인 교수란 영국의 청교도 존 버니는 개신교인 청교도 신앙을 받게 하는 피해용 내리왕 명령으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평소에 그를 주문했던 옥사장이 어느 날 윗사람이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번연 목사님 너무 감옥에서 고생 많습니다. 제도 없이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 많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잠시 쉬다가 오세요 라고 옥문을 열어서 외출을 허락합니다. 존 버니언 목사님은 그 친절과 호의가 고마워서 열린 옥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존 버니언이 얼마쯤 가다가 감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시간 후에 메리 국왕이 불시에 감옥을 시찰나옵니다. 그리고는 존 버니언이 감옥에서 감옥생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갑니다. 옥사장은 국왕이 돌아간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실게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신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원칙대로 사시죠? 그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도 뭐가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했대 많은 낭패를 보았고 실패와 실수함으로 큰 피해를 입고 당하지도 안대를 당하지도 않았어도 때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는 성령 임재입니다. 오산 동안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큰 은혜와 승리를 이루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